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미련과 설마를 버리는 믿음이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미련과 설마를 버리는 믿음. 여러분들 짐작이 가능하십니까? 어떠세요?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는지 짐작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미련과 설마를 버리는 믿음이요. 우린 대개 설마하는 그 마음에 가슴이 설레이고 두근두근한 경험을 모두가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한 기대감으로 분명히 상처만 커질 것이 분명한데도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그 설마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던 기억들이 여전히 있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미련과 설마가 있어서 정작 결정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 미련과 설마의 마음이 있어서 정작 중요하게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계속 머뭇거리던 때가 아마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김용섭 씨가 쓴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엄마의 상식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맹모삼촌지교에 대한 엄마들의 오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엄마들의 치맛바람의 정당성으로 맹모삼촌지교를 앞세운다. 지나친 사교육도 아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한 부모의 희생이라고 착각한다. 이런 맹신과 고집은 변화에 더욱 무뎌지게 한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값, 땅값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슷하다. 설마가 정말 사람 잡는 시대임에도 아직도 과거에 빠져 허우적대는 당신의 상식은 한계가 왔다. 이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요즘 우리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 시대래요. 그래서 과거에 매어 허우적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과 설마가 우리 삶에 있어서 꼼짝할 수 없이 발목을 붙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물론 때로는 미련이 있고 설마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인간이 살아가는 그 정겨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무 자르듯이 탁 잘라서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이 없어 보입니까? 그렇지만 그 미련과 설마가 우리의 삶을 정체시킨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직은 동의가 잘 안 되지요. 예, 좀 더 가봅시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왜 우리 삶을 정체시킨다고 말하느냐면 그것이 미련과 설마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을 결단하지 못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머뭇거리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련과 설마를 버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먼저 소돔성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은 소돔성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먼저 두 천사를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마침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함으로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동일하게 이 롯도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간청하여 그래서 데리고 가서 지극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아주 커다란 문제가 생긴 거예요.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들이 와서 이런 거죠. 노소를 막론하고 라고 얘기하는 표현으로 봐서는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집단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원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대단하지요? 대단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런 거지요. 오늘 듣자 하니까 이 집에 손님이 왔다는 얘기 들었다. 그 손님들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정말 타락한 거지요. 정말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이렇게 소돔성의 죄는 어떤 거냐면 집단적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유별난 사람, 어떤 악행을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유별나게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보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란과 폭력과 무엇보다도 동성연애가 빌빚에 일어나는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에 말씀해 보면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천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관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이 뭐였냐면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그 손님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 집에 온 손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관례대로 롯도 동일하게 나가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심지어 이곳에 문화가 이런 문화가 또 있지요. 정말 중요한 손님, 정말 진짜 우리 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접대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자기 아내를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로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롯도 동일하게 그 관례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내줄 테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건들지 말라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내준다고 하는 부모조차도 아주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무식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지금 그들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죠. 예. 바로 그때 천사들이 그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문을 때려 부숴서라도 들어가서 자기들이 그 손님들과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가서 문을 찾고 있을 때 천사가 그들의 눈을 감기지요.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천사들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지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소돔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간청하잖아요. 예? 이 도시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용서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믿지 못하니까 다시 45명이 있으면 용서하겠습니까? 그것도 안 돼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도 내려갔어요. 그렇게 계속 번복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청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도시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었어요. 그 부르짖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멸하리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멸하리라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소돔성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 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분위기와 뉘앙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보세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만약에 쓰였으면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런데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들을 좀 봐주겠다, 뭐 시간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멸하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나 성경의 핵심은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동시에 다루어집니다.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진정한 복음이란 구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다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복음이지만 죄에 대한 심판도 복음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복음이에요. 마땅히 복음이죠. 그러나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 이 심판도 복음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복음이란 말이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쳐도 분명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우린 대개 구원의 하나님만 알아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나한테 그런 심판이 일어나겠어, 그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변함없는 진리가 있어요. 그 변함없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도했다면 다 용서해줘야 맞죠. 다 봐줘야 맞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다르게 쓰여졌어야 맞죠. 그의 부르짖음이 크므로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정확한 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달리 쓰여지고 있어요.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마 그럴까 생각하면서 여전히 죄된 삶에 미련을 두고 살아갑니다. 14절 중간절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롯이 그의 딸들과 사위들에게 한 말인데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했대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롯은 여전히 그저 남 이야기 하듯이 하고 있어요. 자신은 철저히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너희들이라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자기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위들의 반응을 보세요. 사위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농담으로. 혹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 심판의 메시지가 남 이야기 같이 들리세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아니라고? 설마 나한테까지?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말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실제적입니다. 결코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롯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롯은 하나도 심각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입장이라면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지금 거제도 주민들이 많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언제 직장에서 그만둬야 될 때가 찾아올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당연해요. 왜요?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리니까요. 내 삶의 자리, 그래도 내 삶을 유지해오던, 내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삶을 지탱해주던 그것이 근간이 흔들려버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롯의 반응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그렇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을 때, 내가 멸하겠다 얘기하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서둘러야죠.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들 챙겨서라도 빨리 이 도시를 떠나야죠. 그것이 정상적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롯은 하나도 심각해 보이지 않죠. 소돔성을 빠져나와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보세요. 15절 말씀해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내라. 이끌어내라. 네,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누가 재촉해요? 천사가 재촉해요. 천사가 재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돼 있어요. 지체함에.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왜 지체했을까요? 여러분 왜 지체했을까요? 두 가지 간단한 이유를 들어 설명하면 첫째는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심판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어? 에이,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바쁘지 않은 거예요. 임박한 심판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그 얘기는 나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돔에 대한 미련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마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소돔에 대한 미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마하는 마음이에요. 설마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킬까?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실까? 그래도 이 성에서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하는 그 미련의 마음. 분명히 소돔성이 비록 죄악의 도시였기는 했지만 어쨌든 롯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중요한 삶의 자리란 말이죠. 삶의 터전이란 말이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롯은 지체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과 너무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똑같이 한탄들을 합니다. 아, 참 세상이 타락했다. 너무도 타락했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다가 하나님께 심판 받겠지. 정말이야, 정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결코 자신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다 문제는 세상이 잘못해서 그렇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상이 타락했다, 타락했어. 결국 세상 탓하고 세상을 비방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혹시 그것이 보여지면 가슴을 치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을 베푸시고 이 민족에 하나님 저 백성들을 뉘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심판을 또 긍휼의 마음을 잊지 말아주시옵소서. 기도해 맞는데요. 맞는데 그런데 우리는 수준을 어디까지 갔냐면 그냥 세상은 아유 타락했다 타락했어. 종말이다 종말. 거기까지. 그리고 그 뒤에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물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얘기 들어야 됩니까? 목사님, 그냥 축복해 주시면 안 됩니까? 격려해 주시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잘 되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육이 잘 되길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족족 잘 되길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구원만 축복의 복음이 아닙니다. 심판도 복음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희미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무기력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저 축복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아세요? 만약에 이 강단에서 제가 축복의 말씀만 전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치는 것입니다. 제가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제가 이 강단에서 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듣지 않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첫째는 롯도 그랬습니다. 롯이 그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다. 마치 남 얘기하듯이 남 일인 것처럼 자신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의 사위들 보세요.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겨요. 우습게 여기는 거지요. 또 그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미련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말씀에 늘 민감해야 합니다. 대강 말씀을 들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여전히 세상 문화에 빠져있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미련과 설마를 버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심판의 메시지 두렵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야만 되었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 땅을 위해 중보기도 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두 천사를 미리 그 소돔성에 보내서 의인을 찾도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 음란이 가득하고 그 타락한 그 도시를 보여주며 그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눈물로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두 천사를 미리 보내서 그 땅의 의인을 찾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심판이 주 목적입니까? 아니요.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빨리 이 도시를 왕래하여 찾아라.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도시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단 말이죠. 16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을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놀라운 것은 보세요. 롯이 지체하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15절에 롯이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라는 말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롯은 지체했어요. 그러나 천사가 재촉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롯은 수동적이라면 천사들은 적극적입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던지 가족들의 손을 일일이 붙들고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빨리 끌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밖으로 끌고 나오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서 일일이 각자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런 정황이라면 누가 서둘러야 맞습니까? 누가 서둘러야 됩니까? 롯이 서둘러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롯이 서둘러야 합니다. 왜요? 이제 당장의 심판이 오는데, 이제 우리의 삶의 근간, 걱정하던 미련을 두던 그것도 이제 무너질 때가 곧 다가오는데, 그렇다면 누가 서둘러야, 롯이 서둘러야 돼요. 어떻게 챙길 것들 챙기고 또 가족들 챙겨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천사들이 더 급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도록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다들 설마하는 마음으로 미련을 두고 세상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피할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살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무소무시한 심판으로부터 제외되는 거죠. 그랬더니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마치 남 이야기 하듯이 롯이 천사와 한가롭게 흥정하듯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 지치고 그 높은 산까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저 가까운 소할, 저 가까운 작은 도시 소할까지 그냥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21절로 22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 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천사들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 네 소원 들어줄게. 왜요? 분명한 것은 그들을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느낄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어이 롯의 가족을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도 저렇게 열심을 내셨겠지.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실수투성인데,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저렇게 열심을 내셨겠지. 그 열심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열심에 의해서 내가 양정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아십니까? 죄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우리들을 기어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닮은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27절로 28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아침에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왜 갔을까요? 여기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셔서 그 멸망할 소돔성을 보여줬던 그곳.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아뢰이면서 기도했던 그곳. 눈물로 그 땅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외치며 구했던 그곳. 왜 그 아침에 그 일찍 일어나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 땅을 바라보았을까? 그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멸망당할 소돔성과 그 성에 살던 노세 가족들을 생각하며 밤새도록 기도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그곳에 가서 그 땅을 바라봅니다. 다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여기 멸망당하고 있는 소돔성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땅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내놓으시고 자꾸자꾸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묵묵히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냈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닮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는 거죠. 자신과도 너무도 똑같은, 너무 자신의 심정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얻은 축복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살렵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멸망당하는 이 땅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기어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하고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십시오. 밤새도록 조카 롯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소돔성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미련과 설마를 버리는 믿음으로 소돔성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처럼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던 그 사람, 저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세상 것과 과거의 것에 연연하거나 미련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미련과 설마를 버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으로부터 떨어져 살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혹 주님의 은혜만 믿고 방종하면서도 여전히 설마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수수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늘 받은 말씀을 따라 과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를 구원한 것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라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이 보라 보라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
롯은 소돔성이 멸망당하는 순간에도 소돔성에 대한 미련과 하나님 심판에 대한 설마하는 마음으로 머뭇거립니다. 그럼에도 미적미적하는 롯의 가족들의 손을 일일이 이끌고 밖으로 데려가시며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롯을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혹 아직도 세상 곳에 미련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혹 설마하는 마음으로 머뭇거리고 있다면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축복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어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열심을 보여주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얻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미련과 설마를 버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